시편 6편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송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이 잘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편 6편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1편씩 준비하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이 한 번에 이렇게 한 편씩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떤 구절은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있어서 결론이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다른 결론들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나눠서 하면 또 그 시편 전체의 결론을 말할 때 이게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든 한 편씩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를 좀 주시게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빼내고 어떤 거를 해서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6편도 제목이 다윗의 시라. 뭐 저희는 뭐 이것을 뭐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장이라는 건 벌써 봤죠? 성전의 그 성가대 지휘자,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악이라는 것도 봤죠? 이게 네기낫, 이런 말인데, 줄이 있는 악기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스미닛이라는 곡이 있었나. 그래서 그 스미닛 곡에 맞춘 노래인가. 아니면 이것을 eighth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습니다. 즉, 여덟 개 줄이 있는 그런 악기. 왜? 현악이 줄이 있는 악기였죠? 아니면 이 팔 해서 옥타브, 우리가 보통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팔 옥타브 아닙니까? 그래서 1옥타브 높은 음으로 부르는 거냐? 뭐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또 말을 항상 해야 되는 것도 기쁜 일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강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다윗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인지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early church라 그러죠.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부활절 그 40일 전부터 요즘도 뭐 어떤 교회는 렌트라 그래갖고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절 40일 전, 사순절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회개 기도로 사용해야 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또 없습니다. 이 편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6편이라고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시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노래라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심하고 심한 상태, 세상 말로 하면 바로 죽기 전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다윗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나이다. 또그 2절에 나의 뼈가 떨립니다. 3절에 내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5절에는 사망이라는 단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 밤새 우는 모습이 있고, 7절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파서 눈이 쇠하였고, 이제 잘안 보인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다윗 생각에 육체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너무 아픕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다가 더 7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 10절에 내 모든 원수, 그런 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1편서부터 6편까지 지금 봤는데 이제 또뭐 7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편 시작 부분이 이 시편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다윗왕의 그 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3편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찬양. 4편은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찬양. 지난번에 본 5편은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찬양. 오늘 6편에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원수들이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핍박하는. 그러나 하나님 찬양. 먼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이 잘될때 감사하다. 뭐 그거 안 믿는 자들도 안 믿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으려고 할 때. 엄청난 고난과 이 핍박과 아픔 중에 하나님 찬양. 이거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정도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물론 뭐 암이 걸리셨거나 한 분들 그 아픔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아픔이 이 정도 수준 되겠죠. 그러나 웬만한 분들 이 정도까지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엄청난 고난 안에서의 기쁨.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 한 센텐스에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핍박이라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십니까? 사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편을 중심으로 또 봐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먼저 이해하세요. 지금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이게 지금 어느 때 하고 있는 것인가?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견책, 영어로 rebuke로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징계는 discipline이라고 번역. 영어로도 뭐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한 단어로 뭐 번역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저는 하는 일이 그런 그냥 수십 가지를 봅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나. 대강 다 이렇게 그걸 다 종합하여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제가 뭐 그릭 스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어로 하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구리기나 히브리는 더 못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이렇게 스칼러들, 박사님들이 번역해 놓은 걸 지금 여러 개를 합쳐서 제가 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징계, 징벌이라 이렇게 chasten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선 견책, 징계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가 아니라 견책을 하시되 하나님의 분으로 화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anger,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오는 거면 이건 너무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에 한번 가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왜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참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되면, 그건 완전 심판이 되면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보시면 성령님이 왔다가 내주 하시다가 아니 또 떠나가십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지금 내가 완전히 진노를 받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바로 그런 질병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또 다 이해하면 저희하고 딱 맞죠, 또.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편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시편 중에 그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합니까? 지금 안 하죠. 왜? 성령님이 안 떠난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뭐 떠나지 말아달라. 근데 구약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러나 그게 예표 수준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노로 이렇게 나를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왜? 구약 수준에서 그렇게 아플 때 이게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프면 와, 나 이거 하나님한테 심판받는구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복받았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다윗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진노하는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 당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쓰여지니까. 근데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런 걱정은 안 하겠는데 와 이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으로 진노로 퍼부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 미가서를 봐도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 7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런 단어들이 번역이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서 참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는 이런 것을 나쁘다 싫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수준에서 지금 내려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시편 27편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다윗과 함께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짓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부르짖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또 다윗의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아픔과 고난과 핍박이지만 궁극적으로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문제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 그 해결책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문제도 하나님. 우리는 자꾸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인이에요. 해결책은 바로 또 그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을 이제 호소하는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했다. languishing. 시들다. 그러니까 시들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weak, faint. 그냥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마 몸무게도 다 빠지고 지금 이 수준입니다. 흔들흔들.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 뼈라는 단어가 그 인간이 인간됨 그 중심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 자체가 완전히 다 흘려 뿌리째 흔들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뼈가 떨린다. 내 뼈가 바스러진다. 이렇게 pieces.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이해하려면 나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이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적 아픔. 보통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분과 진노, 즉 그 죄와 육체의 아픔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회개 안 하거나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엄청난 육체의 아픔이 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도 있는 건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심해야죠. 먼저 32편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즉 그 죄를 회개 안 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3절입니다. 32편 3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데 이걸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 그냥 마음이 안 편한 수준이 아니라 병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과 저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저희가 죄를 회개 안 하면 이게 뭐 그냥 조금 양심의 가책 수준이 아니라 병까지 생깁니다. 38편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있어 오는 그 죄책감과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이런 몸의 아픔.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 남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께서는 저것도 무슨 죄를 져갖고 저러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구약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눈먼 자,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구약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보자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게 그 구약에 젖어 있는 그 제자들의 이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걸 보고 저게 지금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구약적인 이해거든요.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왜? 이제 그런 아픔과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느 정도예요? 긍휼이 여기서도 나를 고치소서. 근데 그렇게 고쳐달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복받을 만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서 나를 고쳐달라. 바울의 믿음입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죄인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들어달라고. 근데 민수기 14장에 가보시면 민수기 14장 거기 가보시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How long?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어느 때까지 이거는 하나도 안 듣는 주제에 또 하나님한테는 또 어느 때까지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백성. 안심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어느 때까지 그 집 계속할 거냐 이런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서 하나님한테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계십니까?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다 듣고 계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에서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끝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즉,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리는 모르십니까?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는 벌써 오셨고 눈에 보이게는 이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4절에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떠나시고 하던 때니까. 예표 수준입니다. 구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런 고난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맞죠.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즉 구원이 없는 상태의 예표 수준에서 이런 일들이 쓰여지던 때입니다. 결국 구원이 해답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그 구원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네.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심한 고통입니다. 근데 여기도 다른 이유나 조건을 내놓는 게 아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표 수준에서 이 구약에서의 그 육체적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이면 지금 자기는 이제 그 육체적 죽음이 예표하는 그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죽는 그런 현실에서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 이제 죽으면 하나님도 제가 영광을 못 드리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육체적인 병 때문에 죽으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수준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주님을 기억함도, 주님께 감사함도, 주님을 찬양함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나중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로마서 8장에는 죽음이랴, 칼이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구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지금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지금 구원을 받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38장 18절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여 구덩이에 들어가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거는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 백성들의 이해는 그 육체적인 죽음도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망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 예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또그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내용은 아예 안 나오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이 지금 그 예표 수준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그 완전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구약은 믿음도 오지 않은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믿음이 왔다. 에? 그럼 구약엔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믿는 수준하고, 아직도 안 이루셨는데 앞으로 오셔서 이제 이루실 걸 믿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88편 5절에 사망자 중에 던지은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손에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 수준에서는 지옥 가면 하나님 더 이상 찬양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구원해 달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천국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것입니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곤핍하다. 탄식함으로 곤핍하다. 너무나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여기 띄우며, 아주 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울어갖고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내 침상이 수영을 한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며 우는 상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영어로 카우치라 됐는데 한국은 요잖아요. 그죠? 한국의 그 자는 그거하고 이 서양의 자는 거하고 좀 이런 데서 좀 납니다. 그죠? 잠자리. 소파라는 뜻인데, 그걸 적신아이다. 어느 정도 우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여러분, 물론 시예요. 시지만 진리를 써놓은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과 저야 시 쓴다면서 왕창 과장해갖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과장이 없냐? 그런 말이 아닌데, 그 과장이 쓰여질 때가 있고, 또 거짓을 말하려고 과장을 하는 그런 수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포인트를 이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과장법을 쓰시는 하나님이 또 되죠.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한다. 모세는 그 반대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120살인데도 눈이 쇠하지가 않았죠. 여기 그런 말입니다. 어두워졌다. 뭐예요? 눈이 희미해지고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우리가 대강 짐작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 모든 대적, 상황을 더욱 악하게 하고 이런 걸 이용하여 더욱 핍박을 합니다. 아, 그런데 8절에 따오더니 갑자기 이제 감사와 찬양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8절 쓰는 그 순간에 뭔가 깨닫습니다. 믿음이 지금 그러하여금 믿게 하는데 뭐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다.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9절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 아픔이 뭐 어느 정도로 더 오래 아팠었는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핍박이 어느 정도로 계속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바로 변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픈 상태에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믿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죽음을 말하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걸 말하시면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난, 다윗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린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제가 한 군데 그냥 읽어드리면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세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흘리시던 땀이 핏방울이 되어버린 죽게 된 상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죽음, 아버지께서 이제 버림을 버려버리실 텐데 근데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닌데, 아까 다윗은 자기 죄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심판보다는 나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근데 거기에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할 때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어주셨는데, 다윗하고는 다르죠. 다윗은 뭐 경외하고 무슨 죄만 짓고 죽어 마땅하지. 십자가 죽음. 지금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야? 네가 구원자야? 그럼 내려와봐. 너나 구원해봐. 근데 십자가 위에서 지금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 마땅한데도 뭐 끝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느니 뭐 내 곡성을 들어주셨느니 이러면서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그냥 버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고난, 핍박, 아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받으시는데, 즉 심판을 받으시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버지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여기 나오는 다윗같이 행악하는 너희들이여 다 나를 떠나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도 여러분과 저의 시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다윗 때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시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시편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시편을 부르면 여러분과 저는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이제 따를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뭐 언제까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이렇게 경건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도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약 수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지금 다윗은 그런 건가? 걱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무너무 아파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죽을지언정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 간구함이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끝에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정말 밤새도록 내가 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난, 핍박, 아픔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죄를 지셨다고 뭐 이래서 뭐 그렇다 할지 몰라도 지금 죄 없이 사시는 중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하고 고난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에요 그건. 구약 때는 그게 상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나 아들 안 우리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아니 오히려 뭐라고 써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오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보면 아들로 받으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시는 아 고난을 받는 게 이게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오히려 사랑하는 것의 증거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곡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의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함께 부릅니다. 우리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원수들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내 곡성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6편도 나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받고 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의 시편으로 받으셨으면 매일매일 부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고난이다, 핍박이다, 아픔이다. 사실 좀 창피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 같이 아우성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한심하다 보니까, 너무 약하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그 아픔, 병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곡성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는 삶에서, 즉 그 고난의 삶에서 더욱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